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에까지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쉬움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위로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힘에 부치는 어려움에 짓눌려서 살아날 희망마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그분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처신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양심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도 솔직하게 쓰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언젠가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먼저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런 계획을 별 생각 없이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나도 예와 아니요를 한 입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맹세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내 말은 결코 예인 동시에 아니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당신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보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하려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심한 꾸지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일일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사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하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거와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의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아버지 여리목과 어머니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아버지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아비하일은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의 딸이다. 마할랏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이 태어났다.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아가와의 사이에는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이 태어났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다. 르호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대어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주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증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됨은 사람으로 나지 않으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이런 진실된 증거가 바로 바울의 헌신으로 열매 맺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변호의 성격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며 있는데 거짓 기도의 일꾼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바 없는 거짓 종이고 근본도 없는 돌연변이로서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며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사입이라고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변화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시작 부분이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은 사람의 추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2장 17절의 말씀이 자기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첫 절을 역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이 말이 또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이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 것인데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논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켜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건데 바울처럼 겸손을 군면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름까지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사도보다도 큰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이런 모든 고백은 자신을 축게 올리는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는 겸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인가 묻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공문을 청했던 것을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볼 수 있고 같은 사도행전 18장 27절 상반절에서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라는 기록을 볼 수 있고 로마서 16장 1, 2절에서 내가 겐그리아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는 내용들도 다 추천서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일반적인 관행으로 통용되던 소개장으로 보내는 사람의 신분과 권한에 대한 인정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 자신이 다른 데로 갈 때도 고린도 교회에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라는 사뭇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과 위임보다 주님으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 자신은 이런 천거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자신도 사용했기 때문이죠. 실제적인 서로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육적인 사람의 입장보다는 영적인 부분에서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검증보다 육신적인 검증이 먼저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진실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사도 자신의 편지라고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낸다면 특히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의 제자라면 그 온 사람은 보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런데 종이가 아닌 무형의 편지로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새겨져 있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역시 바울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3절인데요.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태워 없어지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언약을 보이는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언약은 돌판에 새겼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속에 자주자주 깨뜨려졌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든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치는 거울들입니다. 맑고 깨끗한 심령의 거울에는 흐르지 않은 십자가,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는데 우리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인정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확신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 또는 사람을 대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헌신과 수고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의 근거를 자신의 재능이나 경건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만족을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사람을 근거할 때 그것은 참으로 하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해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환경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실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확신입니다.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매도하고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역시 수없이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만족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면 쉽게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넘치도록 받으므로 세상에 좌우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 성경이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음을 입증하는 두 가지 큰 증거는 구약의 애언과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증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일치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예언 가운데 찾아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선지자들이 실제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기록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둘째, 예수가 이 모든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구약 예언을 들어 증명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지파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규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음은 시편 89편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의 가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 그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는 보잘것없는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사야 7장 3절을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에서 나온 것으로 젊은 여자 혹은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이 잉태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으므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했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 곧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어 처녀로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옷차림이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한 사역들이 엘리야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언은 아마도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 빌립이 함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서 가르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언과 실제로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사야에서는 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변호나 보복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 생애 마지막 며칠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이같이 외치는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혔으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병정들이 그의 겉옷을 가져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은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기록을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남겼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여기서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어 게헨나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 곧 죽은 자의 처소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의 시체도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담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해 예수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지식 없이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고 그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